오늘 읽은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14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읽을 22절까지 14절에서 22절까지를 그냥 하나의 제목으로 붙여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바울의 섬김이다. The ministry of Paul 아니면 the service of Paul이라고 하는 말로 정했는데 지난주에는 그게 이제 바울의 섬김이라는 설교 전체가 너무 길어서 제가 부분 부분을 지금 나누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에는 바울의 섬김 첫 번째로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제사장으로서 그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그 능력 있는 사역입니다. 이제 앞에 자막을 보시면 바울의 능력 있는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막 주세요. 이제 자막 주시기 시작하면 돼요. 번호 1번, 2번. 예, 땡큐. 그 다음에 2번, 바울의 능력 있는 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그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좀 줄여서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거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과 19절에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능력의 사역이라고 정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게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에 있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로 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결론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런 심정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능력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내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 내 사역의 특징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능력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일 먼저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초자연적인 능력 막 이런 거 막 생각하고 있거든요. 으쌰으쌰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틀렸다고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역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우리 개개인에게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교회로서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역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의 사역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는 것, 이방인들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역의 목적, 내가 왜 사도가 됐을까? 라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o bring the Gentiles to obedience.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오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이 순종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는데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오게 한다.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한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15장에 가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아니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약간 이게 뉘앙스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갑질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너 무릎 꿇어 뭐 이런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게 맞아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릎 꿇어라 순종해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역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는 그 자체가 능력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능력의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곁길로 나간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순종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몰라라 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시간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지키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늘 동행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내가 제가 강조했어요. 내가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18절을 다시 보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주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그 사역이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능력 있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자신의 공적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됐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사역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또다시 반복을 하는데 18절 말씀을 중간을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인데 철치 플랜트인데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세 번째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서 10년을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목사를 포함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얼마만큼 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이 말에 틀린 말은 아닌데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저는 개척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개척하는 목사가, 개척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유혹의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하면 내가 개척했어요.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개척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공적은 없어지고 나의 공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역이 더 이상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번지르르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공적이 아니라 나의 공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해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중에는 다른 것도 있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그 편지 속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자들에 대해서 자기 팀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와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파트너다,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도 바울이 먼저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단 한 번도 제껴놓고 자기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된 것뿐이다.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일 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through us.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합니다. 함께 일을 해요. 그리스도하고 함께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강조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체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It is not with, it is through. 함께라고 하는 개념보다 통하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더 맞게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도구예요.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일을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그냥 싸잡아가지고 다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공적을 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공적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성령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공적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지고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쓰임을 받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 말과 행동으로 행동을 통하여서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능력 있는 사역의 세 번째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언행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말과 행위로 하는 사역입니다. 그냥 직역을 한다면 이 본문을 내가 말한 것과 행한 것에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말과 행위로라고 되어 있는 번역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말과 행위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하나를 빼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부터도 안 되니까. 오죽하면 이제 와서야 제 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빠가 이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서야 딸이 보기에 가족이 보기에 이제서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과 행동이 같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능력 있는 사역,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겁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이 브루스 니콜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맡은 일을 설명하지만 입은 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말은 일을 설명하지만 일은 말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내 이름은 정공필입니다. 나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설명을 하죠. 뭘로 설명을 해요? 이러고는 안다잖아요. 말로 설명하잖아요. 물론 이제 수화하시는 분은 있지만 저는 수화를 못하니까 몸짓 발짓 해가면서 저를 설명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를 설명하기에 가장 편한 것은 말이에요. 나는 정공필입니다. 저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 목사구나. 그러면 목사가 이런 일을 하겠지라고 상상을 하겠죠. 기대를 하겠죠. 그게 선입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말 한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가운데서 나와야 사람들이 아 맞아 목사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목사면 안 되잖아요. 말로만 목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말은 일을 설명하지만 일은 말을 극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고 계셨어요. 공생애 동안에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죠.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행동하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것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새에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사람들을 막지 말아라. 복음으로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오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에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그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에는 다섯 군데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또 여섯 군데라고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을 때에 제자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교회 안에서 참 지저분한 이야기, 다툼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이야기,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던 유대인들의 땅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보기에 저게 무슨 교회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과연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을까요? 물론 구제품 받으러 오는 가난한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그 초대 교회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과부들에게 생활을 품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구제품을 나눠줬어요. 그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예요.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헬라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러면 이 구제하는 일을 맡을 사람을 뽑아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갖고 뽑아왔어요. 7명을. 7명을 뽑아왔는데 여러분, 그럼 7명이면 그래도 3명 정도, 아니 2명 정도는 히브리파 사람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7명 죄다 자기파 사람들만 뽑아온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사도들은 가서 자기 직분대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직무를 다했고, 바로 이 7명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곱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구제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이 아주 쉽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의견이 다르지만 그 일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 해요. 그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들이 의견이 안 다르고 다 똑같을까요? 의견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다 다른데요. 그러나 능력 있는 교회는 그 갈등 속에서도 의견을 맞춰가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우리 가까운 친지들 중에, 가까운 식구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 제목으로 가끔씩 올라오고, 여러분들은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야기하세요.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삶이 따라와야 돼요. 생활이 따라와야 돼요. 생활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마치 그 증거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이 늘 같이 되는 그런 사역이 바로 능력의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능력의 그 사역이 네 번째로 특징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표적과 기사로 행해진 사역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치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 것 같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렇게 표적과 기사처럼 보이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표적, 능력, 기사, signs, power, wonders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놀라운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표적과 기사와 원더스가 어떤 것인가 하면, 기사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그 사건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장거리 여행을 갈 때 특별히 그렇죠. 그 프리웨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산길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산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길을 갈 때에 표지판이 하나 나옵니다. 사인판이 하나 나오는데 꼬불꼬불한 길이 있다 그러면 노란판에 까만색 화살표가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데는 또 친절하게 몇 마일 동안 꼬불꼬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꼬불꼬불하다가 아니라 잠시 후에 꼬불꼬불한 길이 나온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사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손가락 보고 따라와라 그러면서 저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신약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사건, 초자연적인 발생, 그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와! 그러고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의 모습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일이 나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 나타났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네 라고 얘기하겠어요? 절대로 안 그러죠. 그게 뭐 어째서 so what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물을 한 모금 먹고 제가 컵을 들었어요. 제가 컵을 들었는데 제가 컵을 쫙 들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사람은 또 저를 불쌍히 여겨서 아멘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so what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인데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살도 안 된 갓난아기가 있다고 봅시다. 그 갓난아기가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걷지도 못했던 아이가 갑자기 걸어서 나왔어요. 갑자기 걸어서 나와가지고 컵을 번쩍 들고선 10분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사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놀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놀래는 도로 사람들을 놀래게 만드는 일들을 기사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2장 12절에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한다. 증명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의 시대 이야기예요. 그때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봐, 내가 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행했다. 내가 저 사람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줬다. 이 이야기가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의 공적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들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잔잔한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 잔잔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인 것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참된 표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옛 제사장들이 지녔던 것 같은 긴 옷과 종 혹은 주교가 쓰는 관도 아니며 그것들보다 훨씬 더 장엄한 표적과 기사들이었다.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표적과 기사들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역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다섯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역은 바로 이 다섯 번째가 핵심이고 중심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앞에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 또 나오고 있어요. 능력이 두 번이나 이렇게 지금 여기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능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앞에 있는 능력, 기사의 능력이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놓고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제목을 바꿔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죠. 성령행전.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주제를 잡기를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재발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큰 주제 밑에 작은 주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주도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같은 말인가 하면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에 제자들의 수가 늘었더라. 성령의 충만함에 제자들의 수가 늘었더다.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성령의 검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하면 말씀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환상을 보고 뭐 기도를 뭐 밤낮 좀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 무엇이에요? 라고 묻지 마시라고 그랬죠.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죽음 이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늘의 하늘나라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서 행했던 그 많은 일들에 행동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치고자 했던 복음은 무슨 복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증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도 증거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희생을 각오하며 제사장의 그 희생하는 희생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방인들을 섬겼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자기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로 하며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하고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공적은 다 거부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방법은 빠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실질적인 방법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공적은 다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개인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